할렐루야. 영어로 no와 on이 있습니다. 없다, 아니다 의미의 no를 거꾸로 쓰면 계속하다, 전진하다라는 의미의 on이 됩니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아니다,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no일까요? 아니면 전진하고 계속한다는 의미의 on일까요? 하나님은 no가 아닌 on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no라고 외칠까요? on이라고 외칠까요?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에겐 세상 만사가 다 부정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에겐 모든 것이 가능성이며 모든 일이 할 수 있다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본문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닐 때이거나 혹은 아들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 쫓겨가면서 쓴 시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에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믿음의 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신앙 고백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은 빛이셨습니다. 구원이셨습니다. 생명의 능력이셨습니다.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3절을 통해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상황은 좋은 날에 커피 한잔 마시는 그런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도 아닙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는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거의 바닥도 이런 바닥이 없는 상황이지요. 앞으로 일어날 최악의 상황을 다윗은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최악의 상황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순간에 일이 일어날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하지요. 좋지 않은 생각을 하거나 말하게 되면 어른들께 혼났던 저는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라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길한 예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두려움과 함께 무서움을 줍니다. 왜 하필이면 최악의 상황을 다윗은 상상했을까요? 왜 굳이 그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하게 되었을까 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에 또 한편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제자들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리로 비유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양 중에 가장 약한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 어린 양을 먹고 싶어하는 이리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과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리가 이기겠지요. 무조건 이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리 앞에 선 어린 양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단 한 가지의 마음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두려움으로 나아갔던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1인 가운데서 승리하신 유대의 사자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믿는 자들인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으로 인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이 가득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우리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에게 잔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곧 그 말씀에 바람과 물결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은 결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문제로 여겼습니다. 광풍이 불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풍랑도 없었겠고 물이 배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행동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너무 잘한 거지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것 다 해보았지만 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두려움의 문제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믿음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립니다. 주님께 집중했던 마음을 두렵게 했던 상황에 집중하게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상황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서 태연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에게는 자신을 지키시는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환난이 전혀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환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환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모험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이라는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모험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를 결코 잘못된 길로 이끄실 리가 없는 주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며 거룩한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고 매 순간순간마다 촉구하십니다. 그런 거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계속 떨미고 계시다는 거. 유진 피터슨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명의 일부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는 생활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기에 더욱 우리의 고난은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며 삶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분명한 믿음을 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성경 NIV에서 이 태연함을 be competent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컴퓨터들을 직역하면 확신하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5절과 6절을 통해 그는 확신했습니다. 함께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5절과 6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이 임하면 높은 바위 위에 두고 자신을 지키실 것이라며 자신의 미래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높은 바위는 바로 안전한 곳을 의미하겠지요. 다윗에게는 최상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안전한 곳에서 지키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최악의 상황에서 태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위에 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머리가 들린다는 것은 승리한 장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쭉 해석해보면 이미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미 다윗은 승리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비전은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비전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겨자씨처럼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또한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삶의 모습과 상황은 실망스럽기도 하고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커다란 겨자나무로 보십니다. 공중의 새들이 둥지를 틀어 살 수 있을 만큼 큰 나무로 보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열방까지 품는 큰 나무로 보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뜻 가운데에 계획된 훈련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훈련학교 필수 과정 중 하나가 바로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림을 통해 훈련시키십니다.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편 27편의 말씀 가운데 탁 와닿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에 태연함이라는 단어보다 더 마음을 울리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여전히였습니다. 여전히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의 뜻의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확신합니다.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었고 앞으로도 주님을 믿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확신하는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은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을 점점 강성하여 가게 하고 그를 어디 곳에 가든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빛이셨습니다. 구원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자신을 더욱 강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태연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태연하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보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니 그가 구할 것은 단 한 가지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에게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충분하냐? 나 하나로 충분하냐? 네,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이리 가운데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 생활 선교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들을 이렇게 상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아니,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려는 사탄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지금 여러분에게 상황만 보게 할 것입니다. 계속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최악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처럼 여전히 태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주님을 확신하며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태연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태연하게 주님을 바라보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